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2장은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은퇴설교, 고별설교죠. 몇 개의 내용을 사무엘이 담아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고하는 내용을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했죠. 세 번째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 불신앙으로 사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적을, 표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네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런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참 귀한 반응 보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이 22절부터 25절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회고의 설교들을 다 총정리하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한 개인에게 주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에게 정답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를 앞에 두고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크게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직분자인 사무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류와 관련해서 이제 사무엘이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씩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22절에 보시면 먼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첫 번째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늘 알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이미 행하셨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여지껏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먼저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또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또 악을 행했을 때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왕을 구했었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심판과 형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언가를 주시려고 막 애를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에도 넌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거나 믿음으로 살 때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에도, 물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 또 물론 이제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이 잘 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3절을 보시면 나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이라는 말은 사무엘 자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사 혹은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던 직분자인 사사인 나는.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보냄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왕이면 대통령이 되면 좋지만 선거할 때는 또 꼭 신자인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어떠하든지 간에 같든 다르든 여하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뭐 아버지는 집사님, 어머님은 마찬가지로 집사님, 아버지는 그나마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학교를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그냥 부모님이 목회와 관련 없는 일을 하시던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하다못해 어디 전도사를 가려고 해도 누가 잘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어디든 갈 때도 아버지가 소개해주고, 아버지가 소개를 안 해주시면 아버지의 친구라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공평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육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나쁘게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목사이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건 큰 교회를 섬기건 평생을 새벽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보다 나쁜 대학을 나왔어도, 나보다 좀 머리가 나빠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그분이 내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잘 되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던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과 저처럼 그냥 사랑해서 키워주긴 했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똑같이 되면 그것도 일정 부분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그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또 있죠. 23절 끝에 보시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직분자가 사무엘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은 선하고 의로운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직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그건 옳지 않다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라, 민족, 가족, 개인,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를 섬겨준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에 있어서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적절한 섬김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역사의 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22절은 여호와께서는, 23절은 나는, 24절은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면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첫 번째 권면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억하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라. 기억해라. 생각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생각하라는 자꾸 이 권면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만 함몰될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보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이보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는 현실만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꾸 자기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24절 끝부분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행동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온전하게 잘 세움받으려면 우리나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온전하게 잘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총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지고 이루어져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 끝에 경고의 말을 하나 덧붙였죠.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지껏도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 경고하는 내용을 맨 마지막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한 두세 가지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잘 보시면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백성들은 자기 몫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본문 사무엘상 12장 말고 이후에 13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 드리신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2번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항상 3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에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리고 이방 나라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여지껏 행하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그 나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또 심판을 받는 지경, 또 어려움을 만나는 지경, 그런 지경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사무엘이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항목을 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생겨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라 민족이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 사무엘, 백성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사무엘은 지금 은퇴를 하는 마당이니까 사무엘 자신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이제 새로 세움받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는 혹은 역사가 잘 진행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심축으로서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뭐 100% 이게 항상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은, 이스라엘 구했던 왕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이 살겠다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울왕을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왕을 주겠다고 미리 역사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을 구해서 이스라엘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때문에 얻게 된 것,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돌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얻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또 그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선 안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재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재물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얻었던 어떤 형통함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된 게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곧장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13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어떻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가 쭉 곧장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중심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건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이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중심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대로 죄로 인해 생겨난 것들은 옆으로 빼버려야 됩니다. 치워내야 돼요. 그 치워내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 참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서 꼰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물러나는 마당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임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요소도 물론 있지만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이 내용들을 사울왕과 관련해서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를 섬기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고 이 모든 세 가지 요소가 잘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주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것에 빠져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들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돌아보게 알려주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또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